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열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지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중대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한 증거와 두 번째로 세상의 징조를 통한 증거와 세 번째로 휴거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환란전 휴거가 옳지 않음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 7년 환란전 교리가 생기게 된 원인과 그 주체 그리고 전파되게 된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게 되면 7년 환란전 휴거의 교리의 무서움과 그 오류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교리는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역사의 시대를 교단마다 크게 다섯 개 내지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역사가 다르다고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인류 역사를 창세기부터 천년왕국까지 일곱 세대로 구분하는데 그 일곱 세대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창조 1세대는 무죄 시대라고 하는데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를 말하고 2세대는 양심 시대로서 인류 타락부터 노아 시대까지입니다. 3세대는 인간 통치 시대로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말하고 4세대는 약속의 시대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말합니다. 5세대는 율법 시대로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6세대는 은혜 시대로서 그리스도부터 재림시까지라고 하는데 이때를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7세대, 7세대는 왕국시대, 천년왕국시대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대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각 시대를 구분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성경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곱 가지 시대로 나누는 것은 창세전부터 재림시까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구분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과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셨으며 각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대주의는 구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이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을 동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이나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부음을 받았던 사울왕과 다윗 왕에 대한 그 교훈을 알지 못하고 깊이 상고하기를 불편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성령은 빼앗길 수 없고 소멸될 수 없고 떠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세대와 시대와 나라마다 차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나중이나 시작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가르침은 특별히 죄 중에서 참남한 죄이며 신성모독이며 또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시대가 그리스도 이후에만 그 이후에만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구약 시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동일하다는 너무나 간단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이며 이와 같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창세 이후로 사단의 죄와 악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무리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이 준비되셔서 그때부터 계속 은혜의 시기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성전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만 교회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몸인 지체들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만 지체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이라면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어 지어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완성되어지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며 성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각종 이단 종파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만이 14만 4천 명이며 선택된 지파라든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든가 자신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리입니까? 또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교회 시대도 끝이 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하시면서 하늘에도 교회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당연합니다. 머리는 하나지만 그 지체는 여럿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대와 시기와 민족의 구분 없이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께서 구약시대의 광해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구약에서 회중이란 말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무리, 신자, 성도, 즉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께서 광야교회로 말씀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께서 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과 진실이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신앙으로 순종하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등은 광야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참다운 교회의 무리였으며 주님의 몸된 지체였습니다. 그 성전인 몸은 세상 역사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이며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이 세상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나 추측이 아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통과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광야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사람들이 세상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과 달리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와 교회 시대이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게 될 그때도 은혜 시대이며 교회 시대며 그런 시대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며 교훈입니다. 굳이 시대를 나눈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아 그런 일곱 개의 시대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와 교훈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대주의를 근간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단과 교리에 맞추고 변형을 시켰지만 7년 환란 전 휴교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교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대주의 교리학은 다름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예와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구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백구두로 보입니다. 왜냐? 많이 불려지고 일반화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얀 구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흰 구두로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구두로 말할 것입니다. 각기 제각기 부르지만 모양은 같으며 어느 누구도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세대주의인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것은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한 말씀의 증거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유럽과 중동과 미국의 징조와 또 앞으로 일어날 짐승의 표 666과 바벨론 세력의 등장과 천년왕국의 시기와 목적을 통해 7년 환란 전 휴거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진리처럼 전파되었던 7년 환란의 교리는 누가 만들었으며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7년 환란과 환란 전 휴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느 교단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배웠을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고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께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이 설교하는 7년 환란 전 휴거의 교리, 그 교리의 기본서이며 또한 그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이라 불리는 그 책이 바로 이 세대적 진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1920년대에 쓰여졌는데 그 저자는 미국 사람인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분들의 설교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 책을 사서 확인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에게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7년 환란 교리와 환란 전 휴거는 어디에서 근거하고 어디에서 배웠는지를. 근데 또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은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이 늘 불편해하고 이단시하는 교단에서 나오는 주요 교리이고 지금도 그 교단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그 신학교에서도 자세히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은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각 교단의 교리와 시대에 맞춰서 수정하고 편집한 것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가르침의 뿌리도 같고 환란 전 휴거의 교리도 같은데 서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목회자분들 중에는 이 클라렌스 라킨의 책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저 교단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교리의 뿌리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7년 환란의 믿음의 뿌리와 그 교리가 19세기 이후에 전파되는 과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놀라하실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과 같이 매우 불편해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목회자분들이 제 강의에 동의하지 않고 부정하거든 직접 그 책을 사서 연구해보시고 그 출간하는 교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 책 세대적 진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 본격적인 이 강의에 앞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 세 학파를 이해하시면 차후에 설명하는 말, 제 말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천년설 주장에는 과거학파, 역사학파, 미래학파 이 세 가지 학파가 신학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학문으로 상세히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 학파들은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의견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과거학파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자다라는 것이 그런 주장이면 이것은 천주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역사학파는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세력을 형성해 왔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것은 순교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입니다. 미래학파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7년이라는 기간에 나올 것인데 이것은 세대주의 및 환란전 휴거를 믿는 교단의 교리이며 19세기 이후에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렌스 라키는 그 책의 제2장 전천년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놓았습니다. 그 책 서문을 보겠습니다. 미래학파의 견해가 현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16세기 마렵에 예수회의 일원인 니베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도 예수회의 일원인 알카자와 마찬가지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면하게 하려고 애썼으며 계시록의 예언들은 먼 훗날로 돌렸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견해를 받아들였으나 오랫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19세기 초부터 신교도들 사이에 이 견해가 되살아났다. 이 마지막 견해인 미래학파가 세 가운데 가장 널리 인정받은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교회 체제와 마음의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으나 사실과 멀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체제들은 모형과 실상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장차 나타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래학파의 성경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결론은 이 세대적 진리는 미래학파의 교리이며 카톨릭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의 저자 클라렌스 라키는 자신의 교리적 주장은 정직하게 카톨릭 교회의 예수의 일원인 니베라 신부에 의한 미래학파의 근거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책으로부터 자신들의 7년 환란 교리를 가르치면서 예수회에서 나온 미래학파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작자인 저자의 의도도 부정되는 일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신부인 프란시스코 니베라는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해석 방법에 있어서 미래주의로 알려진 학설을 창안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던 당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면 궁금증이 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은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의 불신은 조금씩 불타고 있었지만 루터가 불을 붙임으로 해서 폭발적인가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얻게 됩니다. 일부 성직자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인쇄되고 1611년도에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발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했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구원과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인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와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어디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세상에 눈을 뜨고 바벨론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으로 종교개혁은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누구며 그들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당대의 신학자였으며 또한 천주교의 신부이며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앞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그런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권위와 권세로 왕족과 백성들 앞에 군림하던 교황과 교황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와 고심은 종교개혁가들과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으로 불려진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와 신성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난감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회의 엘리트 신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걸쳐서 두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당장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교리였겠습니까? 과거주의입니까? 아니면 미래주의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과거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그 당시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 측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주의는 상당히 흥미가 있었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BC 167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에 대한 헬레니즘화 정책을 강제로 강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수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강하게 핍박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비슷함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그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 있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주의의 전파로 인해서 교황청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며 종교개혁의 비난의 화살은 잠시 과거의 적그리스도 모델인 에피파네스 왕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외쳤지만 바벨론 세력의 권력과 탄압과 그 방대한 세력으로 인해서 소수의 외침으로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8세기에 이르러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인도의 월리언 캐리 등 세상의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른바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영적으로 실현되는 천년왕국이 끝나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할 것을 믿는 무천년설이나 복천년주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영국의 권위와 그 힘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냈으면서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복천년인 평화의 시대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은 활발히 전해졌으나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힘있게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그만 영적 교만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었으며 말씀에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며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잠시였고 세상은 참담하고 비참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소망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1914년 6월 이곳 사라예보를 방문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처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전쟁은 빠르게 확대되어 순식간에 약 30개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으로 나뉘어 4년 이상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에는 근대적인 병기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파괴력이 강한 총이나 대포 외에도 전차나 비행기도 대량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십여 개의 많은 나라가 파괴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은 칼이나 총이나 대포나 그런 무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 두 전쟁을 통해서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유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또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처럼 악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계획과 주님 재림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에서 만든 과거주의가 만든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매우 국소적이며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교황청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잠잠하던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다시 신앙적 문제로 일어나게 되자 과거주의에 대체할 만한 다른 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400년이 지나서 창고의 도서관에 잠자고 있던 미래주의가 드디어 빛을 발하시게 왔던 것입니다. 교황청 세력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참으로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합니까? 세상에 빛이 비추고 진리가 드러날 때마다 사단은 온갖 능력을 동원하여 그 빛을 가리고 진리를 오류로 만들기에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미래주의는 그 당시 문명의 발달과 문화와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을 7년 동안 통치하고 세상 여러 나라들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1930-40년대 초반의 이 교리는 그 당시 유럽의 나라와 아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의 식민지의 억압에 상처를 입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의 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혹적이고 그럴듯한 마치 체험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암흑했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당시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영화 등으로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선전하고 전파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 가지 증거를 더 보태게 됩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영적인 체험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증거를 통해 이 미래주의이며 세대주의인 7년 환란전 주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보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1500년 당시의 비성경적인 미래주의 학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다시 부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특히 한국의 교회들은 종파와 교단을 떠나서 예수의 신부들이 만든 잘못된 학설을 마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교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종교개혁의 샛별인 위클리프나 종교재판으로 화형당한 자누스, 카톨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힘쓰다가 화형당하신 사브나놀라, 독일의 마르틴 루터, 멜라니톤, 스위스의 쯔빙글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자로 화형당하신 딘테일,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영국의 개혁가 요한 웨슬레, 천주교의 오류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일어섰던 종교개혁가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예수의 가르침들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으로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던 영국의 성공의 신부 및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 예수의 신부 니베라의 미래주의 교리는 잘 다듬어지게 되었고 7년 환란과 성도들의 휴거 같은 가르침들이 더 자세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이 새로운 교리가 미국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러스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1909년도에 펴낸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그 해설을 집어넣음으로써 19세기 중엽과 마렵에는 미래주의 가르침이 급속도로 크게 확산되었으며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으로 오늘날 7년 환란 교리의 집대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론인 미래학파를 받아들인 환란 전후의 목회자들은 적그리스의 존재와 그 사실을 강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정신과 기독교인의 그 연합의 정신을 그리고 종교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통합의 흐름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유명한 개신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티칸 종교의 정치적인 연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토록 유명한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로마 천주교와의 그 연합을 거룩한 공회의 모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들과 순교로 믿음을 지켜왔던 수천만 명의 순교자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순교자분들은 이런 말세의 현상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순교자의 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들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7년 환란의 교리적 기초는 천주교 예수에서 나온 미래학파의 이론이며 그것이 발상지이며 그것이 근거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의 저자 라키는 그 책의 서문에 참으로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프리메이슨이라는 자유속공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공교롭게도 클라리스 라키는 자신의 직업이 건축제도사였음을 본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건축기사, 예수회에서 나온 미래학파 교리, 1900년대 예수님의 재림운동과 관련된 급격한 전파, 이러한 공통된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 이 강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자 자연적으로 적그리스 세력은 교황 쪽으로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곤란해진 교황 예수의 세력은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주의는 꽤 성과가 있어서 350년을 유지하다가 문명의 발달과 1.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을 통해 주님 재림의 소망과 성경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적그리스의 논란이 또다시 교황 세력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미래주의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황 예수의 세력은 종교개혁가들과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자신들이 적그리스라는 성경의 말씀을 방패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7년 환란 휴거론에 의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흥미롭게도 지난 2월의 사이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후임으로 선출된 새 교황이 제 66대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가 세상의 기독교인들에 전파되어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간에 성경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며 역사이며 사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할 때 자신의 아는 바가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진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유독 교단과 교파에 의지하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본인 교단의 가르침이나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바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성경을 통해 진리가 분명히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확신을 가지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정과 교훈이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교훈과 말씀은 그 당시 그들이 믿고 행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분의 교리적 교파의 믿음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은 특별한 회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계시나 환상에서 전파되고 있는 내용은 7년 환란전 휴거입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영적인 체험과 계시와 환상을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체험과 계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7년 환란전 휴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의 말이 미혹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간증과 계시적인 체험이 미혹하는 말인지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세상 징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와 미혹에 대한 확실한 분별은 사도 바울께서 경험하신 그 다메섹의 경험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말씀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여러분들을 깨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 7년 하는 교리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증 이전에 주님 재림이 환란전 휴거인지 아니면 환란전 휴거가 올바른 믿음인지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7년 환란전 휴거는 영혼을 멸망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신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환란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리고 환란 중에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환란과 욥의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풍습에서 절제와 오래 참음의 정신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영혼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환란전 휴거와 같이 전해지는 것이 한번 구원의 체험이 영원한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드릴지라도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 한 그냥 한쪽 귀로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복음의 말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는 오류를 낳으며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경은 증거하시기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버리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7년 환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자신들의 유전과 계명을 간섭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대주의 7년 환란전 교리는 바벨론 세력과 적그리스도에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숨겨버리게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은 바벨론의 교리에 자연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전쟁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환난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나 결실치 못하는 쭉정이의 영혼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분 한 분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19세기 들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러한 신실함을 향해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내 믿음을 같이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18세기 복음주의와 청교자들과 아주 다릅니다. 참된 복음주의는 현대 복음주의보다 더 오래된 복음주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저 또한 믿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성경으로서 먼저 알아보시고 기도로서 깊이 상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것인데 심판에 앞선 하나님의 기별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초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도들을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과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소식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더욱 죄가 관영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욱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미 그러한 계획을 다 해놓으셨고 심판에 앞서 그러한 소식을 동일하게 전할 계획임을 성경을 통해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시대나 민족이나 차별 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분의 계획과 동일하게 앞으로 있을 심판과 주님의 재림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어느 교리를 믿던지 혹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아십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성도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피 흘리기까지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피 흘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있다면 그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의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길 때 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오실 때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환난을 통해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아벨로부터 아래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을 증거하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였지만 놀랍게도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그럼 그 받지 못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곧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소망은 영생이며 복음은 영생이며 구원은 영생이며 부활은 영생이며 성령의 열매는 영생이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며 하나님께서 영원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약속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할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며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증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영생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는 이제 한 개인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하는 마지막 대표 증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의 이맘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준비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노아가 심판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 방주에 태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의 준비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준행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을 삼아야 할 대상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처녀로서 정결하며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정결한 처녀이며 또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예배복도 입었으며 등잔도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차이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처녀가 분별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정결한 처녀였으나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의 말씀과 하늘 양식이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의 준비는 교회와 목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스스로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시며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함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씨를 잘 자라도록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양분을 날마다 먹고 자라면 됩니다. 그래서 추수에 충실한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성향의 마지막 세상 증인으로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성도들의 피가 흘려질 때 그때쯤에 이 소식들은 지나간 소식이고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세상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11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서원을 갚을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참 이상한 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환난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졌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에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것이 믿는 자와 잘못 믿는 자들 사이에 주님의 계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명백한 믿음의 차이며 영적인 분별입니다. 진리를 가린 자는 멸망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듣고 있는 7년 환난 교리는 천주교 예수회에서 교황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교리가 근본이며 이것이 오늘날 세대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근원지는 천주교 예수회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목회자분들께서 그것은 허위이며 거짓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가들과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